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젊은 커플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은 25살의 코디 존슨, 그리고 신부는 22살의 조던 그래햄. 두 사람은 1년 전쯤 같은 교회에서 친목을 위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만났습니다. 평소 남을 좀 잘 챙겨주고 다정했던 남성 코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신실했던 여성 조던.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커플이 생기니 다들 기뻐했고 두 사람의 연애를 한껏 응원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디는 자신의 가족에게 조던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좀 이르지 않나 싶었지만 다행히 조던 또한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기에 이후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2013년 6월 29일 결혼식 당일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야외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양쪽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부의 친구 킴벌리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 신부의 최측근으로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와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신부였던 조던이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걸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이 결혼이 예정된 이래 친구 킴벌리는 뭐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모든 결혼식의 하나하나를 도와왔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신났고 뭐 행복해하며 해왔는데 웬일인지 결혼식 날이 다가워질수록 자꾸 자신의 친구가 불안해하는 것을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 새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그녀가 딱 보게 된 게 있어요. 신부 조던이 웬일인지 신랑의 눈을 좀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손만 잡고 있을 뿐 남편의 눈을 피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친구로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조던에게서 전화가 왔고 친구 킴벌리는 어제의 첫 신혼밤이 어땠냐면서 짓궂게 묻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던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식을 올린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녀는 벌써 약간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젯밤은 정말 악몽이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이후 약 일주일 동안이나 그녀의 불안과 후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조던은 남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는 오늘 밤은 생일을 한다고 말해서 피해야 할 것 같다. 억지로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미칠 것 같다. 라는 등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즉 조던이 결혼은 했지만 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원하지 않는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독실한 신자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이 치러졌고 이후에 사랑하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부부 사이에 두려웠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이후 8일 만인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남편 코디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데요. 이럴 애가 아닌데. 어머니는 아들이 바쁜가 싶었지만 이내 걱정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직장의 확인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와요. 코디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가장 처음으로 전화를 건 건 새 신부 조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마저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한 채 아들의 집에도 가보고 근처 친구 집에도 가보지만 코디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조던, 그러니까 며느리의 직장 근처에 가보기로 하는데 어라? 저 멀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는 며느리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아니 지금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가족은 먼저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코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내인 조던입니다. 실종 바로 전날 두 사람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조던은 증언하는데요. 이후에 남편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남편이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했고 곧 돌아오겠다고 나간 이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러면 그 지인들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에게 재차 묻게 되는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경찰의 계속되는 질문에 그녀의 답은 일관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뭐 혹시 부부 사이에 뭐 싸움이라도 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에 전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친구 킴벌리에게는 전날 남편과 싸우다가 팔에 상처가 났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이 경찰이 아내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하고 있는 동안 코디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났고 그의 가족과 지인 친구들은 이 신혼부부의 집에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마지막으로 같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아내 조던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요. 아니 그런데 조던의 행동도 좀 이상해집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상당히 언짢아 하면서 급기야 화를 내고 손가락에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까운 친구였던 킴벌리조차 아니 그녀가 실종된 남편을 정말 찾고 싶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두가 코디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을 때쯤 실종 며칠 만에 갑자기 조던이 신랑 친구를 찾아와서 하는 말, 저한테 이상한 이메일이 왔어요. 이 의문의 이메일은 메일 주소가 없고 자기 자신을 토니라고 지칭하는 한 남성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메일에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조던이 실종된 날 같이 있던 친구다. 그런데 사실 그날 근처 국립공원 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코디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메일을 이제 코디 친구에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메일을 받아든 친구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라면 뭔가 뭐 내 친구 코디가 다쳤을 수도 있고 하물며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순간 메일을 건네준 아내 조던의 얼굴을 잠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는 듯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전혀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요. 친구는 서둘러서 그녀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이 의문의 메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던이 형사에게 말하죠. 편지에서 보면 그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수색은 그만해도 되겠네요. 이 발언에 경찰 또한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거나 최소한 남편의 실종에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종 4일째 갑자기 또 조던이 남편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국립공원 산에 같이 가서 남편 찾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실종된 친구를 찾는데 그들은 흔쾌히 응했고 서둘러 달려가서 약속 장소에서 아내 조던을 만나게 되는데 다들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죠. 조던은 마치 뭐 산에 하이킹이라도 가는 듯 선글라스를 끼고 환히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는 그 누구보다 약간 좀 들떠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남편을 찾으러 산에 가는 길인데도 말이죠. 이후 산속을 수색하던 일행은 혹시 사람이 뭐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질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코디 코디하고 이름을 불러보는데, 그러다 누군가 조던에게 우리 저쪽 방향으로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조던이 답하기를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갈 만한 곳을 알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행은 그녀를 따라서 그쪽으로 향했고, 조던이 계속 가다가 발을 멈춘 곳은 루프라고 불리던 곳으로 가파른 절벽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조던은 일행을 보면서 절벽 밑을 가리키고는 제 생각엔 남편이 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고요. 이후에 누구보다 빠르게 절벽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둘러 일행이 그녀를 따라서 이 험난한 길을 내려가는데 얼마 후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찾았어요! 여기에요, 여기! 이 음성은 남편의 시신을 찾았다는 조던의 음성이었습니다. 남편 코디는 약 900m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 했고요. 머리가 먼저 하강하면서 두개골이 손상되었고, 이미 시신은 이곳저곳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코디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빠르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장례식은 그가 결혼식을 치른 지 16일 만에 치러진 일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코디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조던이 분명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요. 그도 그럴 것이 조던 아내는 장례식 내내 폰을 붙잡고 통화를 했고 결코 슬픔에 찬 어떤 남편을 잃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코디의 죽음 자체가 사고사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던 중 죽은 코디가 실종 전날 친구에게 아내가 자신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벤트? 또한 그 익명의 주소로 받았다는 수상한 이메일 기억하시죠? 경찰이 이걸 집요하게 추적했고 IP 주소를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조사 끝에 알아보니 그곳은 조던의 새아빠네 집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제 경찰은 절벽에서 코디가 떨어진 날 아내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해당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의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빙고!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보됩니다. 즉 그건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녀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된 것이었죠. 장례식 바로 다음 날 조던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당신을 코디 존스 살인죄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짜 이메일을 쓰고 남편의 시신만 다른 사람들이 찾게 만들면 이 모든 게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이코패스일까요? 경찰에게 순순히 자백을 시작한 조던은, 아니 사실 남편이 그 산을 가자고 해가지고 그곳에 따라갔는데 위험한 절벽같이 보이는데 뭐 남편이 괜히 자기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증명해 보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천으로 눈을 감싸도 자기는 여기서 안 넘어진다고 우겨서 그걸 가지고 좀 말다툼을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남편이 결국 눈을 이렇게 가린 채 한쪽 팔로 아내를 붙잡고 절벽을 걷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팔을 헛디뎌서 떨어지려는 상황이 생겼고, 이에 아내였던 조던도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남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자백 스토리를 내뱉게 되죠.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던과 죽은 코디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던의 말처럼 남편이 실수로 추락을 했고 자신은 단지 살려다가 뭐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에게 쉽사리 살인이라는 죄목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던이 분명 사전에 모든 걸 계획하고 남편에게 뭔가 이벤트를 해줄 것처럼 눈을 가리고 산으로 유인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다행히 조던이 자기가 처음에 했던 이 자백이 거짓이라고 시인하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이 단독으로 남편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을 향해 서 있던 남편 코디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후 조던 그레햄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에 부과되는 1급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고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8일 만에 실종된 남편, 그리고 신부의 살인, 16일 만에 치러진 남편의 장례식.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망한 코디의 엄마는 아직도 범인 조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죽였냐고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결혼을 하겠다고 했냐고요. 한 여성의 결혼에 대한 미성숙한 결정, 그리고 비이성적인 선택이 소중하게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